연말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는 가운데 책 제목이 하도 이상해서 읽은 책이 있습니다. 경호. 경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호라는 말은 중국어로 공화, 공화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 이 말은 무한한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임무에 대한 충성의 의미로 화이팅이라고 하는 경호라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이 경호를 외치며 힘을 좀 내보자, 회사를 살려보자, 뭐 이런 이야기래요. 올 한해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여러분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래도 살아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이런 아름답고 좋은 말도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경호, 힘내, 이런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힘내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 만큼 삶의 무게가 무겁다는 그러한 방증일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희망찬 새해, 새로운 소망,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연말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후회와 반성, 뭐 이런 올한해 여러분들 어떤 결산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삶이 힘든 거예요. 아프잖아요. 아파보면 어때요?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먹고 살수 있어요. 몸이 피곤하다는 말이에요. 삶이 힘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아직 70 평생을 살았는데 아직도 삶이 힘들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삶이 힘들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스카펙이라고 하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쓴그 책에서 첫 번째 그분이 하신 말이 뭡니까?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인생이 힘들다, 인생이 고해 같다, 이런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염세적인 말이 아니라 진리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편해야 한다, 내 삶에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지 않는 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염세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약올리듯 물어봤어요. 인생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얘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받아들이는 건 어떤 것입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모습은 무엇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병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하필 나냐? 암에 걸렸는데 왜 하필 나냐?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냐? 여러분, 왜 내가 아파야 돼? 딴 사람이 아파야지. 내 인생이 왜 꼬여야 돼? 저 사람이 인생이 꼬여야지. 그 말입니까? 왜 하필 나야?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 이런 말은요, 내 이 삶이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불평이 삶을 지배하고 원망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문제 자체가 주는 고통보다 억울해하는 마음이 그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아름답게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을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모든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너를 보호하고 너는 평탄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뭐예요? 잘 읽어보세요.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이래요. 그런 일을 너희들이 당할 거야. 그런데 이상한 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것 가지고 고민했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원망했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불평했어요. 나를 향하여,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한테 그런 약속한 적 없다 그러셨어요. 성경은 고난을 이상한 일로 취급하지 말라.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어렵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상수예요.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를 맞이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그 문제에 대한 태도, 반응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바람의 우리의 도체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다는 것이 불행해야 한다 그러한 뜻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비극 앞에서도 태도를 바로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욥이잖아요. 욥의 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고난의 그 문제에 대한 태도와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10명의 자녀가 한시에 죽어버렸어요.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저주하고 원망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욥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그러나 욥의 태도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는 입술로 죄를 짓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빚으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상황이 좋아서 또한 좋아지기를 막연히 바래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태도 이 반응을 바꾸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태도는요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반복해갖고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이 태도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태도를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것이 이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그런 우리들의 태도와 반응이 뭐라고요? 습관이라니까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가 내 태도를 바라보고 반응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며 의식적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져요. 저절로 좋은 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싶죠. 불평, 원망 안 하고 싶죠. 근데 안 되죠. 왜 안 돼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른 반응을 하는 감사의 태도를 갖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습관이 되면 어떻습니까? 쉬워요. 습관이 안 되면 어려워요. 영어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사람은 습관이 안 됐어. 한국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한국말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쉬워요. 왜? 습관이 되어서 그래요. 습관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고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요. 사실 여러분 영적인 습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딱 일어나면 무엇부터 해요? 와, 고달픈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그렇게 합니까? 오, 하나님 할렐루야. 이 좋은 새날을 제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5분만 더 잘게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대로 감정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은요 중력과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불평으로 떨어뜨려요. 그러나 감사는 훈련이에요. 근육을 키우듯이 매일 연습하셔야 돼요. 매일 연습하셔야 돼요. 다리 근육 빠진다고 매일 연습을 하면서 감사의 연습도 좀 곁들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근육을 키우셔야지. 그래서 신앙은 이 문제, 어려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욥은 자신의 닥친 고난을 뭐라고 얘기해요? 불운이다, 일진이 사나웠다, 재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불평 없이 견뎌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손안에서 나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석했죠. 그래서 고난이 나를 망가뜨리는 그런 불이 아니라 나를 순금으로 만드는 그런 불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그의 태도를 만들어냈고 그 태도가 그를 살린 거예요. 저 여러분은 매일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해석을 바꿀 것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자기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랬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그 평온함, 그리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그런 용기, 요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걸 꼭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겠다고 기를 쓰는 사람이 있어. 날씨가 뭐 어떻더니 뭐 비가 왜 이렇게 오고 뭐 그래서 뭘 바꿨어요? 기분만 나빠지지. 트래픽 그 안에 뚫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이 이것들이 집에 있지 왜 이렇게 기어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러면 한 시간 내내 씩씩거려. TV 보면서 그냥 정치 가지고 막 얘기를 해, 막 씩씩거리면서 얘기를. 트럼프가 어쩌느니 뭐 또 뭐 한국 뭐 누가 어쩌느니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뭘 바꿨어요? 아무것도 못 바꾸고 자기 기분만 나빠졌어. 바꿀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바꿀 수 없는 일들은 평온함을 유지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 어떤 분은 내가 암 걸리면 어떡하나 늘 걱정이 많아. 그래서 진짜 암 걸렸어.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믿음으로 내려놨어. 여러분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그죠? 맞습니까? 근데 왜 그거를 그렇게 안달복달을 하세요? 이미 벌어진 일, 지나간 과거, 타인의 마음, 경기의 흐름, 국제 정세, 날씨, 트래픽 이런 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평온하게. 그러나 그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믿음, 나의 말, 나의 반응, 이거 내가 바꿀 수 있어요. 그것만 바꾸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시니까 그 일은 안 하고 반대 일만 하셔. 기도는 안 하면서 걱정만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용기를 가지고 행하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주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는 그 능력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있었고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내년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감사로 나의 과거를, 올해를 마침표를 찍으셔야 돼요. 그 한국에서 유명한 배드민턴 선수가 뭐 기록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얘기도 한대요. 승리하면 딱 하루만 기뻐해라. 그리고 잊어버리고 또 앞으로 나갈 일을 위하여, 경기를 위하여 준비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제 일들은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침표 빨리 찍으세요. 자랑스럽고 좋은 일도 다 이제 어제 일이야. 어제는 내 인생이 이제 아니야. 내가 살 수 있는 일은 오늘밖에 없대잖아요. 그래서 2025년도를 감사로 마침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아, 살아있구나. 이 자리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에는 여호와 이레 대신 모든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전진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새해라고 저절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태도입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불시험이 와도 나를 정금같이 만드실 것이다. 이런 배짱, 믿음, 경호, 이런 믿음으로 내년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 그릇을 내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야기를 써가시면서 펜을 아직 안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어려움의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이 비극 속에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욥의 결말이 갑절의 축복이었듯이 믿음의 태도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욥은 말년에 늙었어요. 늙었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욥의 인생의 결말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록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기록이 왜 여기에 써 있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마지막 기록을 그렇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2025년도를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2026년도를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대, 새로운 태도, 새로운 자세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시간이 며칠 남았는데 축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결말이 갑절의 축복이었듯이 믿음의 태도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상황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태도로 상황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로 한 해를 닫고 믿음으로 새해를 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런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 같이 주 앞에 한 2분 동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귀한 한 해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좋은 일, 또 좋게 보이지 않는 일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신 에베네셀 대신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감사로 마무리하며 또한 2026년도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중한 이 인생을 주셨사오니,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또한 나의 인생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귀한 축복들을 기대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내년 한 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